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납치 문제 소식입니다. 1월 22일 마루즈키 다르스만 유엔 북조선 인권 상황 특별 보고관이 야마타니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을 예방했습니다. 다르스만 씨가 특별 보고관으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작년 4월 이래 처음입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유엔을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북조선의 인권 상황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납치 문제와 관련해 북조선의 성실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연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계해 계속해서 모든 납치 피해자의 귀국을 위해 전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납치 문제 개몽 연극, 메구미에 대한 맹세, 탈환의 공연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 모두가 북조선에 의한 납치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납치 문제의 비극을 마음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도록 1월 24일 토요일 도쿄 공연에 이어 2월 14일 토요일과 15일 일요일에 홋카이도 이시카리시에서 납치 문제 개몽 연극 메구미에 대한 맹세 탈환을 공연합니다. 이 연극은 북조선으로 생방송됩니다. 2월 14일 토요일 4시부터 6시 30분까지, 2월 15일 일요일 1시부터 1시 30분까지 각각 15,740kHz로 생방송됩니다.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납치 문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소식을 일본 내 북조선 연구 제1인자인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2월 2일 한국 전문가의 견해에 대해 이즈미 교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저는 그 서울에 가다가 한국의 전문가들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의견 교환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 것을 좀 동원해서 지금 한국이 북조선을 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서는 아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한국 전문가들이 북조선에서 이른바 유훈천지라는 그런 것은 끝났다, 유훈천지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전 비서가 사망된 후에 3년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북조선에서는 당의 흥에 대한 우위적인 그런 관계라고 할까, 그런 것은 완전히 합립 좀 되고 그런 것을 좀 통해서 김정은 제1비서의 권력 집안이 안정화되었다, 그런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존재관에서는 존재 상관이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한국 쪽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 2년 전을 좀 들어보면은 신당 사정이 나쁘지 않고 대선을 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북조선의 견제관에서 중요한 의미 갖고 있는 전력 그런 사전을 보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고, 견제관에서는 전체적으로 조금 선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은 이른바 사회주의 제재 하에서 잘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로도 특신라고 좀 한국 쪽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이른바 사회주의 견제 시스템이란 것은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서는 이른바 사상적인 그런 이데올로기의 후대라고 할까, 그런 것도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체 사상에 대한 대도, 인민들에 대해서도 지금 믿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밑으로 제재 전부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까, 반 제재 운동이라는 것은 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한국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서는 특히 한국 쪽에서 좀 관심이 너무 많은 북조선의 군사 정책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상 유지적인 그런 것을 좀 특신이라고 한국 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북조선이 지금은 무기 변동에 관해서는 이른바 다양화라고 할까, 그런 것을 좀 지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 2014년을 좀 돌아보면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그런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의 능력 향상으로 좀 너무 힘있게 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역시 한국에 대해서 협의를 좀 줄 수 있는 무기를 중심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북조선이 미국이나 일본으로 좀 크게 의식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한국 쪽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히 한국 쪽에서 관심이 많은 북조선의 핵무기에 관한 것인데, 그게 대해서는 북조선이 핵무기를 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보면서, 지금은 북조선의 핵무기 능력이 고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경계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은 막 그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대외 관계, 대외 전쟁에 관해서는 너무 적선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뭐 사실인데, 막 그렇지만은 효과가 없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한국 중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막 대일 관계에 관해서도 작년에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납치 문제 때문에 별로 진전이 없고, 막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도 관계 개선을 좀 하고 싶다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효과는 없는 상태이다. 막 그렇기 때문에, 대남 전쟁, 마지막에 대남 전쟁에 대해서도 적극 자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이 제기한 대화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막 그러니까, 막 당분간이 정상적인 그 분위기가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상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이어서 납치 문제 해설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매회 납치 문제란 어떤 것이며 그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지 등 납치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3년도 납치 문제 해결 및 기타 북조선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고 중에서 6자회담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자회담은 북조선을 둘러싼 재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자리입니다. 일본 정부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우선 재반 현안 해결을 위한 북조선의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본, 미국, 한국이 긴밀하게 연계해 북조선의 구체적인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2월 핵실험 강행과 2014년 3월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볼 수 있듯이 북조선은 일미한이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 행동은 취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9월에 발표된 6자회담 공동성명에서는 납치 문제를 포함한 재반 현안의 해결을 기초로 하여 일조간 국교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회담 목표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 이 공동성명의 완전한 실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관련 국가와 긴밀하게 연계해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 실시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북조선에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결 및 기타 북조선 당국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보고 중에서 6자회담 부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납치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목소리입니다. 북조선에 갇혀있는 납치 피해자 여러분께 고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납치 피해자 이시오카 토오루 씨 가족의 메시지입니다. 이시오카 토오루 씨는 1980년 5월경 유럽 체류 중에 납치당했습니다. 당시 22살이었습니다. 그럼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편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작년 1월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토오루, 잘 지내니? 여기도 모두 잘 지내고 있어. 이곳은 겨울의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고 여름의 더위가 길게 느껴지는 기후로 바뀌어가고 있는 듯한데 그것은 어떠니? 오늘은 이곳의 새로운 화제를 몇 가지 띄우려고 해. 우선 일본이 경험하지 못한 조고령 화사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흥미로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 가까운 주변에서 100살 전후의 노인들이 생활하는 시대가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재고령자 화제는 물론이고 그 다음 세대인 난카이 세대라고 불리는 전쟁 직후에 태어나 일본의 경제 발전을 지탱하고 대직 후에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 이 풍족한 인구를 겨냥해 텔레비전 선전 광고가 확실히 변하기 시작했어.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그들을 소비자로 겨냥한 수많은 상품 광고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지. 이젠 아주 진숙해져 버린 서플리먼트라 부르는 건강보조식품과 약, 화장품, 건강기구, 고가여행, 건강보험 등이 주된 상품이야. 도루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는 그다지 보지 못했을 건데 지금은 정말 많은 빈도로 방송되고 있어. 일본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노인들이 이토록 많이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시대는 처음인 거야. 선진국들의 공통된 경향인 것 같은데 나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힘이 없어 보이는 젊은이들을 응원해주고 싶어져. 또 한 가지는 핸드폰의 진화에 대해서야. 한 세대 전의 핸드폰은 전화 기능과 메일 기능이 주된 기능이었는데 스마트폰이라 하는 최신 핸드폰은 간단히 인터넷과 연결되는 기능이 강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어. 사진 촬영과 간단한 정보 처리가 편리해서 사용하기에 따라서는 이전부터 각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이제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기 시작했어. 나는 아직까지 오래된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 젊은 세대들은 고의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것 같아. 인터넷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변화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또 한 가지 더는 도르가 좋아하는 영화 화제야. 컴퓨터로 실제로는 만들기 어려운 영상을 실물로 착각할 정도의 효과로 만들 수 있게 되었어. SF를 중심으로 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진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었어. 게다가 역사 영화와 시대극 등의 배경을 당시의 자료에 맞춰 정말 현실감 있게 그 모습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 지금은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애도송을 이 기술을 이용해 재현한 TV 프로가 올해 방송되었어. 아주 흥미로웠고 역사를 좋아하는 도르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했어. 지금 우리 옆집은 개축 공사를 하고 있어. 옆집뿐만이 아니라 근처에는 꽤 많은 가옥들이 새로 지어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바뀌었어. 물론 변함없이 오래 살아서 얼굴이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 우리 집도 외관은 조금씩 바뀌어왔는데 도르가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야. 안심해. 그리고 이전에도 한 고양이 이야기인데 그 후로 한 마디가 더 늘었어. 이번에는 아주 건강하고 활발한 수컷인데 선배 고양이와 걸핏하면 맞붙으면서 소동을 피우는 녀석이야. 이 녀석도 도르에게 보여주고 싶어. 초등학교 저학년이던 도르가 어느 날 멀어서 버스로 다니던 치과에서 돌아오던 길에 들고 있던 돈이 모자라 걸어서 집에 오고 현관에 도착한 순간 큰 소리로 엉엉 울어서 모두를 놀래켰던 일이 생각난다. 어른들이 놀랄 정도의 그 먼 거리를 혼자 힘으로 걸어 돌아온 어렸을 적 네 모습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 도루에게는 대단한 근성이 있어. 두서없는 이야기가 돼버렸네. 도루도 어쨌든 잘 챙겨 먹고 건강히 있어져. 모두가 매일 도루를 생각하고 있어. 그곳의 상태를 몰라서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어.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형은 오래 살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도 꼭 살아있어줘.
이시오카 토오루 씨 메시지 들으셨나요? 이시오카 토오루 씨의 형, 이시오카 아키라 씨의 편지를 대신 낭독해 드렸습니다. 금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에 띄워드릴 곡은 1970년 히트곡인 미나가와 오사무의 검은 고양이의 탱고입니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연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에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돼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 씨, 요코타 메구미 씨, 마츠모토 교코 씨, 다나카 미노루 씨, 타구치 야에코 씨, 이치카와 슈이치 씨, 마스모토 루미코 씨, 소가 미오시 씨, 이시오카 토오루 씨, 마츠키 가오루 씨, 하라 타다아키 씨, 아리모토 케이코 씨.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외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nachi.go.jp info@rachi.go.jp info@nachi.go.jp입니다. 팩스는 일본 국가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33592-2300-813-3592-2300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국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rachi.go.jp입니다. 혹은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3번, 매주 새로운 내용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950kHz로 밤 12시부터는 9975kHz로 그리고 밤 12시 30분부터는 996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도 매일 3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30분부터는 9950kHz로 밤 11시 30분부터는 9960kHz로 새벽 1시부터는 9975kHz로 각각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